요새 주식시장은 어떻게 보세요?
아, 요새 주식시장이요? 저는 일단 교화를 해요. 그 전망 따위는 믿지 말아라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왜 전망을 하는지 아세요? 이제 그 이유는 이 전망 비즈니스라는 게 어쩌다 맞잖아요? 거봐, 내가 맞췄잖아 할 수가 있고, 틀리면 그냥 조용히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최근에 다섯 번 전망한 것 중에 두 개가 맞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40%인데, 이게 이제 4할 타자면 되게 좋은 건데, 사실 전망은 오른다, 내린다,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50대 50인데 제가 40%를 맞췄어요. 그래서 잘한다고 볼 수가 없는데, 그래도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5월, 10월에 주식시장이 되게 안 좋아요. 이제 그거는 그 통계적으로도 그렇고요. 한국만 그렇게 아니라 미국 전 세계적으로 다 그렇고, 저도 18년 동안 투자를 해서 늘 11월, 4월에 왕창 벌고 5월, 10월에 반납을 하는 거를 계속 몇번 반복을 하다 보니까, 아, 5월, 10월은 그냥 안 되는 거구나라고 해서, 그러니까 실제로 저희가 4월 말에 주식을 이제 거의 다 뺏기도 하고, 네, 그리고 5월, 10월에 안 좋을 거라고 말을 했는데 진짜 이렇게 너무 안 좋아가지고 제가 오히려 좀 당황하고 있습니다. 네, 이 정도가 안 좋을지는 몰랐죠, 저도.
그럼 4월 말에 주식을 다 빼셨어요?
4월 22일이요. 왜냐면은 그 일별 분석도 했어요. 그 4월 같은 경우는 보통 그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3, 4월에 주식이 가장 많이 올라요. 역사적으로 봐도 그렇고 제 경험상으로도 그렇고. 그런데 보통 4월 마지막 주에는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마지막 주가 아니라 그 전주에 보통 팔죠.
그럼 작가님이 생각하시는 지금 주식 상황은
네.
뭐 매크로 이슈 이런 게 아니라
네.
원래 5월 달부터 떨어졌다인가요?
그쵸. 이제 그 계절성 이슈가 저한테는 가장 크고요. 물론 그 매크로 이슈도 그렇게 뭐 밝아보진 않습니다, 지금. 그거는 맞죠. 예.
매크로 이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매크로 이슈요? 일단 뭐, 기본적으로 사실 매크로보다는 저는 가격 자체를 많이 봐요. 왜냐면은 사람들이 막 경제를 예측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사실 가격이 경제를 예측을 하는 거지 경제가 가격을 예측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최근 1년 동안 주식 계속 떨어지고 있고 미국도 1월부터 꺾였잖아요. 근데 그 말은 6개월 후에 경제가 되게 안 좋아질 거라는 거예요. 예, 그거는 제가 말할 수 있어요. 예. 그 6개월 후에 경제가 지금보다 훨씬 더안 좋을 거다. 왜냐면은 가격이 그거를 반영하고 있으니까.
근데 황공님처럼 이렇게 4월 달에 주식을 팔면 너무 좋을 텐데 대부분은 저처럼 그냥 물려 있단 말이에요.
왜안 파셨어요?
말씀해 주셨어야죠. 아니, 팔때 나한테 쪽지를 하나
아니, 저는 그거를 벌써 한 진짜 뭐 한
아,
100개
그렇죠.
채널에서 말했어요. 그래서
맞아,
11월, 4월
맞아요.
얘기.
네, 항상 그거 할 때마다 컨트롤 이상하게 쓰시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올해 이렇게 맞을 줄 몰랐네.
아, 근데 올해만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재밌는 게 우리가 1995년에 허스피 투자를 하는데 5월, 10월만 투자를 하잖아요. 그럼 그 돈이 지금 30번 밑으로 가 있어요.
아, 진짜.
예, 28년 동안 투자를 하면은. 예. 근데 그 이제 11월, 4월에는 그게 연봉률이 8.4%가 그렇게 나오거든요. 11월, 4월 괜찮아요. 허스피도. 아,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요?
예, 미국도 1965년에 우리가 만불로 시작해가지고 5월, 10월에만 꾸준히 투자했다 하면은 지금 그게 아직 그게 만불 이하예요 지금. 예, 65년 지났는데, 아 55년.
진짜로? 그게 되게 크네요, 그 차이가.
예, 11월, 4월과 5월, 10월의 차이가 하늘과 땅이고요. 물론 그렇다고 해가지고 매년 11월, 4월에 무조건 주식이 오르고 5월, 10월에 무조건 떨어진다라는 게 아닌데, 근데 확률적으로는 퍼센티지가 그래도 차이가 많이 나죠. 예.
그 이유는 뭐예요? 그냥
몰라요.
계절성? 아, 몰라요?
네.
아, 그래요?
아, 그러니까 아는 척 할게요, 그것도.
네.
아는 척 하는 거는,
좋아요, 좋아요,
그러니까
좋아요.
이제, 그 사실은 이유는 모르고요. 그러니까 다 뇌피셜인데, 이제, 그런 게좀 있죠. 전반적으로 사람들이 11월, 4월에 기분이 좀더 좋다. 왜냐면은 크리스마스가 있고, 뉴이어가 있고, 이제 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특히 9월, 10월은, 미국이나 유럽에서 되게 안 좋은 달. 왜냐면은 여름이 되게 아름답고 좋은데 가을이 와가지고 날씨가 그지 같아지니까 이제 그때 안 좋다라는 말도 있고, 그리고 아무리 여름에는 웨케이션 때문에 그때 이제 주식이 많이 안 올라간다. 왜냐면 트레이딩 하는 사람 별로
그렇죠,
없고 뭐 이런
그렇죠.
얘기가 이제 그 정설인 것 같고요. 근데 왜 5월에 주식이 보통 떨어지는가에 대해서는 저도 아직 설명을 찾지 못해요. 왜냐면 5월도 되게 해피하고 좋은 달이잖아요.
그러니까.
날씨도 좋고. 네. 거기 뭐그 어린이날도 있고 뭐 어버이날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배당 이런 것도 관련이 있을 수 있지 않나요?
네,
3월
맞아요.
달에 배당이 오잖아.
맞아요. 그래서 3, 4월에 특히 한국의 주식이 많이 오르는 이유는 제 생각엔 그게 크다고 봐요. 왜냐면은 아시다시피 12월 말에 주식을 가진 사람이 3, 4월에 그 돈을 받잖아요. 그럼 그거 중에서 상당 부분이 재투자가 되겠죠, 주식으로. 예, 그래서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3월 15일부터 4월 22일 그때가 가장 많이 오르거든요,
아,
주식이.
진짜로?
근데 그때가 그 배당 시즌이랑 가장 맞물려 있긴 해요. 그러니까 배당이 실제로 현금으로 들어올 때랑.
그러니까 배당 들어온 돈을 어쨌든 투자를 계속 하니까 그때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 돈이 다 떨어지면 떨어진다. 뭐 이런 얘기네.
아, 그럴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급등이 어. 그 떨어지니까 5월에 이제 소위 수익 실현도 좀 하고 이런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니까. 네. 아, 이제 5월이 설명이 되네요. 이제.
아, 그래요?
아, 이렇게 됐다.
방금 네, 내가 설명한 거야?
네, 그렇죠.
방금 잘 모르는데.
아, 좋습니다. 네. 대박이시네요.
아,
네.
야,
네.
나 앞으로 컨트롤해야겠는데.
그렇죠, 그렇죠. 갖다라죠. 네. 아, 역시 네. 20년이 넘게 주식을 하시니까 남다르네요. 이게 인사이트가.
아, 죽인다. 아, 이런 인사이트. 네. 이게 숨길 수가 없네.
그러니까요.
근데 이런 네. 하락장에서 예. 저희같이 돈 안 뺀 사람들 네. 그럼 어떤 전략을 써야 돼요?
아, 어떤 전략이요? 그 혹시 폴 튜더 존스라고 아세요?
아니 몰라요.
어, 진짜요?
몰라요.
아, 그 시장의 마법사 중에 한 명이에요.
아, 네네. 시장의 마법사 최근 알죠?
예, 네, 그죠. 거기서 아. 이제 상당히 유명한 아저씨인데 네네네. 그 이분이 왜 유명하냐 하면은 1987년에 그때 어. 블랙 먼데이가 올 때 어. 1929년 차트를 옆에 두고 보니까 그게 똑같이 생겼대요. 그래 가지고 어, 대공황이다 해 가지고 그때 팔고 공매도를 해서 이제 전설이 되신 분이고 그거 말고도 돈을 많이 버셨어요. 이제 그 이분이 말씀하시는 것과 제가 본 논문이랑 결론이 똑같은데 이렇게 좀 이제 물가가 높고 경제가 안 좋은 이런 시장에는 추세 추종이 잘 먹힌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아, 추세 추종이 뭐, 추세 추종이 뭐예요?
추세 추종이라는 거는 최근 한 달, 3개월 또는 6개월 동안에 많이 오른 놈들을 사고 많이 떨어진 놈들을 공매도 하는 전략입니다.
그럼 지금은 공매도 할 것밖에 없지 않아요?
원자재가 있죠. 걔가 꾸준히 아, 버텨가지고 걔를 매수를 하고 어. 이제 그 소위 그 잡 인덱스들, 그러니까 뭐 나스닥이라든지 S&P 500이라든지 코스피 이런 거, 그러니까 이 잡주들을 이제 공매도 하는 거. 이게 이제 그 추세 추정의 마인드죠, 사실.
아, 네. 딱 주식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뭐 주식, 채권, 원자재 이런 거 다 보시는 거죠.
그렇죠, 다 보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추세 추정이라는 게 뭐 당연히 말 그대로 추세가 있으면은 잘 먹히고요. 그 비추세 구간이 있잖아요. 거기선 당연히 잘 안 먹히게 되죠. 왜냐면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하면은 나는 올라갔다 샀는데 내려갈 때 이제 결국 손절해야 되고 올라갈 때 손사갔다가 손절하고 근데 이렇게 물가가 좀 높고 그리고 이제 그 하락장이 좀 지속될 경우에는 그 추세가 강화된다라는 게 이제 주로 많이 논문에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은 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네. 방금 말씀하신 추세 추종으로 보면 네. 주식을 팔고 원자재를 사야겠네요.
그렇죠, 맞아요. 예. 네. 그게 이제 하나의 퀀트 전략이고, 예, 사실 이제, 디피님도 아시겠지만, 이게 상승장에는 좀 이제 소폭 이렇게 올라가다가 하락장은 패닉이니까 빡빡 빠지잖아요, 사실. 그렇죠. 정말 추세적으로. 예, 그런 게, 근데 이제 주식이 빡빡 빠진다는 거는 반대로 딴 놈이 추세적으로 올라갈 수도 있는 거죠. 그게 이제 많은 경우에는 채권이었는데, 그건 이제 올해는 안 먹혔고, 예, 또는 이제 금이나 원자재도 이제 빡빡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예, 추세적으로. 예.
지금 말씀하신 이런 추세 추종 전략도 어쨌든 이제 퀀트의 전략 중에 하나인 거죠.
그렇죠. 퀀트 전략 중에 하나죠. 그렇죠. 네네.
퀀트라는 게 뭐예요?
아, 퀀트라는 네. 건요. 그거는 이제 디피님이 만약에 그 파스타 식당을 여시는데 요리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레시피를 어떻게든 찾아야겠죠. 그렇죠. 백종원 레시피를 검색해야죠.
이 답변을 제가 보통 해드리거든요. 네, 네,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그렇죠. 한마디로 그 레시피를 찾아가지고 하는 게 내가 직접 그 나름대로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나을 거 아니에요, 그게.
네, 그렇죠. 네.
근데 그 퀀트 투자가 바로 그 레시피 투자예요. 한마디로 언제 무엇을 사고 무엇을 팔아라 이게 딱 레시피처럼 나온 게 퀀트 투자예요, 한마디로.
근데 그 레시피가 어디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면은 네. 이제 그 레시피가 있으면은 그 레시피를 우리가 과거에 적용했으면은 어느 정도의 성과가 나왔다라는 걸 분석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물론 과거가 미래 그대로 나타난다는 그런 보장은 없지만 근데 이게 그 나타난다고 치면은 일단 우리가 좋은 레시피를 찾은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그런 레시피들은 어디에 나오느냐? 상당히 많은 책과 논문들에 나오고요. 그런 거를 많이 읽으면은 직접 조합을 할 수도 있죠.
그 책과 네. 논문들 같은 거 말고 좀 이렇게 쉽게 돼 있는 레시피를 알 수 있는 홈페이지나 이런 데도 있어요.
아, 홈페이지요?
네. 그러니까 황국님 유튜브 말고, 홍보 말고.
제 유튜브 말을 하려고 했는데 아, 안타깝네요. 네. 그러면은 물론 제 유튜브도 괜찮긴 하고요. 네. 그래서 그 레시피들을 직접 백테스트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들이 여러 개가 있죠. 최근에 이제 가장 좋은 거는 퀀터스라는 데가 있고요. 지금 최근에 나온 게 하나 있고 뭐 그거 말고는 뭐 퀀트킹, 젠포트 뭐 이런 데가 있고 한마디로 거기서 내가 레시피를 넣어보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은 제가 택 뱉어 보시겠죠, 이제. 야, 이런 식으로 했으면 너 최근 10년 동안에 뭐 복리 8% 벌었어, 18% 벌었어, 38% 벌었어. 이렇게 제가 뱉어주는 거죠. 그러면 그 한마디 그 레시피의 퀄리티를 제가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는 거죠, 그걸로.
그 레시피에 예시를 하나 들어주세요.
아, 예시. 네.
그냥 레시피라고만 그, 하니까 감이 잘 안 나요.
그 DP님이 싫어하시는 퍼랑 피비아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네, 뭐. 아, 싫어하진 않아요.
아, 그래요?
그냥 큰 네. 의미 없다 정도지. 싫어하진
아,
네. 않아요.
네네. 아, 근데 그게 그 네. 실제로 백테스트 해보면은 네. 의미가 되게 커요.
아, 그죠, 그죠.
네, 왜냐면 이제 그렇겠죠. 그냥 네. 무식하게 그냥 퍼가 낮은 기업에만 투자를 해도 복리 20% 이상은 무조건 벌거든요. 어. 물론 이제 DP님은 그 정도 수익으로 만족 안 하시는 건 제가 당연히 알지만. 네.
20%를 뭐 하겠어요.
아, 그렇죠. 근데 아시다시피 이게 네. 프로, 아, 그러니까 됐다, 프로 펀드 매니저 중에서도 네. 복리 20%면은 아, 상위 0.02%잖아요, 사실.
예, 그죠. 예.
근데 웃기는 거는 네. 진짜 그 두뇌 없이 저퍼 주식만 그냥 그대로 사가지고 그냥 몇 개월 보유하고 있다가 다른 저퍼 주식으로 교체만 해도 복리 20% 이상 벌 수가 있어요.
아, 진짜요? 예,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요, 근데. 예.
근데 왜 아무도 그렇게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이에요. 왜 안 하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왜 안 하는지.
그러니까. 아니, 예. 그 예. 이유는 있을 거잖아요. 근데 아, 한국인은 아, 이 얘기를 지금 네. 되게 오랫동안 하고 다니는데.
네, 그죠. 예.
이 얘기가 또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투자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제 생각에는 예.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네. 설마 저게 되겠어라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아. 것 같고요. 왜냐하면은, 그 이제, 저한테 누가 이 주식을 왜 샀냐 물어보잖아요. 네. 좀 그렇게 답변, 아, 네. 제가요, 퍼와 피비어가 낮고, 최근 영업이 있고, 순익 성장률이 굉장히 높습니다라고 제가 답변할 건데, 네. 그게 사실 정답이거든요, 근데.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예를 들면, 애널리스트나 펀드 매니저한테 물어보면은, 매크로 이벤트부터, 그 산업 어쩌고부터, 한 장황하게 15분 동안 떠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그냥 중립적인 사람이 보기에는, 누가 더 그럴듯하게 보여요.
그 매크로를 떠드는 분이 훨씬 그렇죠.
그러니까 매크로 산업 앤드 기업 뭐 재무제표 앤드 경영진 블라블라블라.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 사람이 훨씬 더 그렇듯하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죠. 그러니까 네. 설마 저런 식으로 돈을 벌 수 있겠어? 일단 그게 큰 것 같고 아. 두 번째는 그 스토리 편향. 사람들은 숫자보다 스토리를 훨씬 더 잘 믿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이 주식 왜 샀습니까? 하면 옆에 있는 사람은 아, 네, 이 주식이란 말이죠. 여기 그 보물선을 찾았고요. 그 보물선 안에 그 뭐 16세기 루비가 들어있어요. 그것만 채굴만 하면 돈이 되고요. 그거 가지고 이제 코로나2를 그 치료하는 백신을 만들 겁니다. 하면 이제 와 대박 하는 거잖아요. 저한테 물어보면 또 그럴 거예요. 아, 네, 얘는요 포화 피비어가 낮고 영업이익과 순이익 성장률이 높아요 라고 할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 스토리에 혹하게 돼 있어요.
네. 근데 네. 예를 들면 말씀하신 대로 예시로 들어주신 그 하나의 전략조차 네. 복리 20%면
아 조금 전에 저거는 심지어 30%가 넘어요. 아, 그거 PBR 퍼 그리고 이제 순익 영업이익 성장률.
그러면은 그냥 그거 하나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여러 개 막 공부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사실 그 퀀트 전략이 뭐 100점 베스트 전략 이런 거는 존재하지 않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90점, 95점짜리 전략들이 수만이 많아요, 진짜. 그래서 그 중에서 사실 한두 개 골라서 하면 돼요. 맞아요.
근데 그럼 말씀하신 걸로 치면은 너무 완벽한 전략인데 이게 아, 뭐 그, 주의할 점이나 그런 건 없어요?
있죠. 그 조금 전에 고 전략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퍼 피비어 낮고 영업이 성장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성장률이 높은 기업 투자하는 거 그게 MDD가 60% 정도 돼요. 고 전략이.
MDD라는 게 뭐예요?
아 MDD는 최대 낙폭이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전략이 잘 안 먹힐 때 우리가 보는 손실이 최대 60%예요.
60%는 되게 큰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전략으로요. 네. 우리가 20년 투자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20% 이상 손실이 나는 한 10번 정도 되고 그리고 50% 이상 깨지는 게 두 번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최근 그것도 과거 20년에만. 네. 네. 근데 미래 20년은 그거보다 훨씬 더 금융시장이 잠잠할 것이니까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저는 미래 20년도 과거 20년과 똑같은 카오스일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20년 투자를 하게 된다면은 진짜 2년에 한 번은 20% 이상 얻어 터지는 그런 구간들이 오는 거예요. 그럼 되게 아플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저를 욕하고 전략을 욕한 다음에 보통 도망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략을 20년 동안 꾸준히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 네. 그럼 방금 말씀하신 그냥 뭐 그 PER 전략, 네. 그냥 저퍼 전략이라고 한다면 장기적으로 그냥 계속 보유하고 있으면
네.
그 복리로 20%를 먹을 텐데
네,
중간중간에 20-30% 50%씩 떨어지는 구간에 사람들이 다 탈출하다 보니까 그걸 못 먹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예를 들면은 실제로 그렇게 한 위대한 투자자들이 몇 명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워렌 버핏은 계량화하기가 좀 어렵고 예를 들면 월터 슐러스 같은 분 아시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그 아저씨 또는 벤저민 그레이엄 이런 사람들은 실제로 제가 말씀드린 그런 전략과 엇비슷한 전략들을 써가지고 진짜 20년, 30년, 50년 버텨가지고 어마무시한 부자 됐어요.
네.
예를 들면 월터 슐러스가 되게 기계적이잖아요. 이 양반도 거의 뭐 퍼나 그렇죠. 피비어 같은 거 보고 이렇게 투자하는 분이잖아요. 근데 네. 휴본 실제로 엄청 부자였잖아요.
그 전 세계에서 되게 큰 펀드 중 하나를 운영하고 계신 분이죠.
지금 돌아가시겠지만, 예, 네, 그죠. 네, 네. 돌아가시기 전에 네. 50일 동안 그거 했죠.
그죠. 예. 네. 그분이, 네. 그, 워렌 버핏이 자기 파트너십 청산할 때 그분을 추천했었어.
아, 그 69년에요.
네, 맞아요. 네. 그랬던 것 같아요.
뭐, 아, 그쵸. 그래서, 근데 그 사실, 그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 오케이. 워렌 버핏은 정말 브릴리언트 가이고, 투자 천재고 했기 때문에, 그 계량화 투자 말고도 이제 비계량 같은 것도 다 접목해서 이제 하셨는데, 월터 슈러스는 그냥 범인이었던 거예요. 그치. 그냥, 예. 그래서, 그치. 그 양반은 그냥 범인처럼 그냥 헌트한 거예요, 그냥 제가 보기에는. 예. 그렇죠.
그러면 아까도 네. 그 시장 상황을 물어봤을 때조차 그냥 계절성으로 헌트로 대답을 하시고 네. 지금 말씀하시는 이 전략도 시장 상황 같은 걸 별로 반영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없어 보이는데 근데 확률이 꽤 높은 게임이죠. 사실 투자라는 거는 뭘 해도 100%짜리 확률이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일시적인 사익 거래 같은 거 네. 빼고는. 예. 그런데 우리는 그냥 계속 확률이 60%짜리를 계속 배팅하는 거예요, 이게.
그럼 시장 상황은 아예 고려할 필요 없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5월 10월에 시장이 별로 아 이거는 그 계절성으로 그냥 보시는 건가요?
어떻게? 아, 그러니까 예. 5월 10월에 안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조차 네. 아 그건 또 아예 다른 전략인 건가? 뭐 어떻게 되는 거죠? 잘 모르겠어요.
그 저
컨트롤 잘 몰라서.
그렇죠. 이제 네. 퀀트 중에서는 재무제표를 보는 퀀트도 있고 네. 예, 그 그냥 가격과 거래량을 보는 퀀트도 있고요. 예, 또는 애널리스트 추정치로 이제 퀀트 전략을 짜는 경우도 있고 또는 계절성 퀀트도 있어요. 그럼 저는 그냥 당하는 거죠 그냥.
예. 네. 그럼 예를 들면 지금 뭐 전쟁이 터졌다. 네. 뭐 물가가 오른다. 네. 이런 시장 매크로 상황은 아예 반영을 안 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그것도 어느 정도 할 수 있어요. 그 예를 들면은 이제 그렇게 물가가 팍팍 오르는 시장에는 네. 보통 어떤 전략들이 잘 먹혔는가 그거를 백테스트 할 수가 있고 그게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추세 추정 전략이었죠.
아. 네. 그러면은 말씀하신 대로 그 여러 그 퀀트 내에서도 여러 전략을 한 번에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진짜 우직하게 월터 슈러스처럼 네. 시장이나 기조성 따위 상관없이 나는 그냥 죽어라고 저 PB만 사겠다라는 분도 계시고 저처럼 그냥 여러 개를 좀 섞어서 하는 사람들도 당연히 있죠.
아, 둘 다 네. 정답일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둘 다 정답이죠, 사실은. 그죠? 네.
수익률은 뭐가 더 높아요?
수익률은 그냥 재무제표 우직하게 보고 투자하는 것이 가장 높은 것 같은데 그 대신에 MDD도 각오를 좀 해야 됩니다. 60% 정도요. 네.
근데 아무래도 그렇게 퀀트로 투자하면 네. 그 매수 매도에 대한 타이밍은 그렇게 크게 고려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별로 안 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보통 반기에 한번 리밸런싱인데 그래서 이번에 4월 22일로 잡기는 했는데 솔직히 뭐 4월 21일에 하나, 25일에 하나 뭐 그게 거기죠 사실. 네.
그 매수 매도 타이밍을 잡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매수 매도 타이밍이요?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차트 같은 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뭐 차트가 네. 됐건 예를 들면 네. 시장 상황에 따라서 사람들이 막 패닉에 사고 뭐 패닉에 팔고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물타기를 하고 막 이런 매수 매도 타이밍을 잡잖아요.
아, 네. 그런 네. 것들도 퀀트로 제가 많이 분석을 하고 있어요. 예. 네.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이제 그 사실 이게 주식이라는 거는 사실 거의 상승장에서만 돈을 벌 수 있는 게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락장에서 돈 벌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DP님은 보시겠지만 저는 어렵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래서 그럼 이제 맞추는 게 그거죠. 이게 그러면은 미래가 상승장일 가능성이 높은가 또는 지금 시장이 바닥에 있을 가능성이 높은가 이런 거를 분석하는 퀀트들이 또 있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윅스 지표 같은 거 이제 그게 보통 40 이상 넘어가면은 완전 패닉 이거 윅스 지표는 네. 변동성 지표라서요. 네네. 한마디로 윅스 지표가 높으면은 금융시장이 패닉이고 보통 금융시장이 잘 돌아가면은 윅스가 낮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낮다는 거는 보통 15에서 20 이하를 말하는 거고 네. 한 20 이상부터는 불안불안하고 30부터는 지금 상당히 굉장히 좀 불안이 크다는 거고 40이면 거의 패닉이라고 보면 돼요. 예. 근데 그러면 네네. 이제 패닉이 왔어요. 40이 왔어요. 근데 그러면은 그때 보통 한 달 언저리에 시장 바닥이 오는 경우가 좀 많아요. 네. 그때쯤 들어가면은 이제 그 완전히 바닥은 아니라도 바닥권에서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런 것도 컨트 중 하나죠. 네. 마켓 타이밍 컨트.
직한이 얼마 되셨죠? 네? 컨트 시작한.
저요 16년 됐죠.
16년. 네. 아, 16년 동안 지금 복리로 몇 퍼센트예요?
한 15% 언저리 본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여기서 변명을 좀 해야죠.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지금 아는 거 알았더라면 내가 15% 벌었겠습니까? 라고 이제 변명해야죠.
근데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인 거 아니야?
그렇습니다. 네. 그러나 근데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죠.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15년 전에 시작했을 때는 제가 전략이 한두 개밖에 없었고 심지어 좀 열등한 전략들을 많이 썼었죠. 네. 공부를 하면서 전략들이 좀 쌓여나가는 거라서 저는 미래에는 더 볼 겁니다 라고 여기서 이제 던져야죠. 이렇게 못 보면 그냥 쓱 넘어가고요. 실제로 벌면 저 니피님 전략도 나와가지고 이제
그렇죠.
거봐 내가 말했잖아 2022년에 할 겁니다. 네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그 퀀트를 시작하신 계기가 네. 사실 약간 심리적인 부분도 영향이 있으세요?
그 시작한 계기는 일단 제가 대학을 졸업하기 위해서 논문을 쓰기 위해서 퀀트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왜냐면은 그 제가 당시 관심 있었던 게 바둑과 그 저기 주식밖에 없었는데, 제가 경영학과에서 이제 바둑 논문을 쓸 수는 없으니까, 이제 주식 논문 쓰겠습니다 하니까, 교수님이 저한테 논문을 몇 개 던져주시고, 야, 이거 읽고 오고 비슷하게 써와,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읽어보니까, 거기서 이제 퀀트를 배우게 된 거죠. 왜냐면은, 교수들이 진짜 뭐 언제, 무엇을 언제 사고, 언제 팔면 얼마 벌 수 있다, 이런 거를 다 상세히 적어 놨거든요, 진짜. 그래서, 이게 뭐야? 오케이. 일단 나 논문을 쓰고, 이거 내가 그냥, 내 돈으로 해봐야겠다라고 시작했고요. 그때가 2006년 10월이었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2007년에 엄청난 물장이 왔잖아요, 이제. 그래서 저는 당연히 그거는 보지 않고 내가 역시 투자한 이 퀀트 투자가 맞는구나 해가지고 그때 퀀트에 들어간 거예요. 제 생각엔 제가 2008년에 이거 시작해가지고 망했으면은 퀀트 투자를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네. 네,
그쵸. 근데 원래 애기들은 다 그렇잖아요.
아,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시작해가지고 내가 돈 벌었어. 그럼 내가 잘 본 거잖아. 이 여론이 맞는 거야 했는데.
아,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요새 지식 전문가들이 많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네네. 네.
그분들 다 어디 가셨나?
맞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제가 진짜 2008년에 시작했다고 하면은 네. 그냥 그 퀀트 투자뿐이 아니라 주식 자체 해라 안 했을 경우 가능성도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때 시작했으면 대부분 주식을 떠났을
거예요. 빡치잖아요. 그렇죠. 네. 네. 인간의 편향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두뇌가 몇십만 년 동안 진화를 하면서 네. 우리 두뇌가 이런 식으로 변했는데 그게 투자에 도움이 하나도 안 돼요. 이게 문제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사실 대부분 투자자들이 가장 돈을 많이 잃게 하는 편향이 손실률표 편향인 것 같아요. 이제 그게 뭐냐면은 손절을 못 한다요. 한마디로 말해서. 근데 이게 트레이더는 물론이고 가치 투자 자도 손절을 할 때가 오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이 기업을 뭐 A라는 이유 때문에 샀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전혀 아니야.
아, 그러니까 그렇죠.
경영진도 슈렉이고 이제 상품도 다 안 되는 것 같고 아무것도 안 돼. 손절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대부분 인간들은 손절을 못 합니다. 이제 그게 손실 회피 편향 때문에 그런데 그 이유는 옛날에 원시 시대에는 우리가 손실을 본다는 거는 거의 죽음과 그 연결되는 경우도 많았어요. 옛날에는 사람들이 넉넉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밀가루 3kg 들고 다니는데 누가 1kg를 훔쳐갔어요. 그러면은 내가 장사 이것 때문에 내가 굶어 죽거나 가족이 굶어 죽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사람은 손실에 되게 민감해요. 근데 그 사실 우리는 요즘은 손실을 뭐 봐도 죽지 않거든요. 지금 그렇죠. 현대 사회에서는. 그래서 주식 같은 경우도 그냥 이거 좀 잃어도 돼요. 내가 10개 투자해 가지고 두세 개 잃어도 나머지 7개로 벌면 끝나는 거거든요, 이게. 예.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 두세 개 손절을 못 해요. 일단 그래서 거기서 비극이 크게 발생하고요. 그래서 그 농담이 있죠. 잡주를 사고 물타기를 하다가 대주주가 된 후 상장 폐지 당했다. 이거 있잖아요, 그거.
네.
그거가 있고 그 두 번째는 처분 효과 편향이라고. 그러니까 조금 전에 우리가 10개를 사면은 한 6~7개 맞아서 개량 왕창 벌고 서너 개를 좀 덜 잃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6~7개를 사 가지고 디피 님이 강조하신 것처럼 계속 진득하게 보유를 못 하고 한 20~30% 벌고 팔아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아, 맞아요.
예. 그러면은 사실 투자의 진리는 제가 보기엔 딱 하나밖에 없거든요. 수익은 길게 손실은 짧게 그거거든요.
네. 아, 완전 맞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렇죠. 우리의 두뇌는 우리가 그걸 정확히 반대로 하게 만들어요. 왜냐면 손실이 나면은 손절 못하니까 막 70% 80% 깨지고 벌 때는 20~30% 벌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수익은 짧고 손실은 길게 가는데 돈을 어떻게 벌어요? 그거 당연히 못 버는 거지.
본성이 완전 반대구나.
예, 네, 그렇죠. 우리의 투자 본성은 완전히 반대죠.
그러네. 네. 그런 면에서는 퀀트가 확실히 좋긴 좋네요.
그렇죠. 근데 물론 이 퀀트를 하느냐 안 하느냐도 결국은 나한테 달린 거죠.
아,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가 또 개입하면 뭐가 더 좋아진다고 착각을 합니다. 왜 가끔 직장생활 하셨잖아요. 꼭 거기 그런 버스도 있잖아요. 애들이 잘만 일하고 있는데 지가 막 화가지고 회의 소집해가지고 막 지랄하고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바로 그 편향이에요. 내가 개입한 뭐가 좋아진다 이거. 그래서 그게 대부분 사람들이 퀀트를 중간에 그만두고 그냥 지 이미 전략을 쓰는 그 확률이 높은 거가 그런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과잉 확신 편향. 그러니까 왜 다 사람은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잖아요. 저도 제가 세상에서 잘났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물론 근거는 하나도 없지만. 예. 근데 이제 그것도 옛날에 다 원시시대랑 관련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옛날에 사냥꾼들이 이제 사냥 잘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걔는 이제 동물도 잘 잡고 먹을 것도 많고 여자도 많고 했는데 근데 이제 좀 열등한 사냥꾼 얘는 또 못 잡아왔어요. 그러면은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죠. 그냥 근거 없이 아 오늘은 내가 운이 안 좋았던 거야. 그 해가 내 그 뭐 화살을 가렸어. 그래서 내일은 잡을 수 있어 라는 사람과 두 번째는 아 나 정말 쓰레기 같은 놈이네. 나 이렇게 해서 되겠어 해가지고 우울증에서 이제 그 두 명이 있으면은 우울증 걸리는 그 유전자에서 죽었죠 지금 사실.
아 그러네.
예, 그래서 우리는 다 근자감이 많게 한마디로 우리의 능력을 과대평가하기 태어났어요. 우리 모든 사람이. 근데 이게 주식에서 왜 문제가 되냐 하면은, 사실, 분산 투자를 많이는 안 하시는 걸로 알지만, 그래도 네. 한 개에다 몰빵하시진 않잖아요.
아, 몰빵은 안 되죠.
근데 한국에서 세 개 종목 이하로 하시는 분들 몇 프로인지 아세요, 혹시?
몇 프로예요?
50에서 60%.
아, 진짜?
한국의 그 천만 명 투자자 중에서.
와, 네. 엄청 많네?
네. 근데, 정말 생각하죠. 야, 제가 보기에는 그 천만 명 중에서 네. 내가 그래도 상위권일 텐데, 나도 세 개 종목 못 하는데, 좀 저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근거로 두세 종목에 자산을 다 몰빵을 하신 것인가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사실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면 분산 투자를 안 하는 게 맞아요. 아니 왜냐면은 이 A 주식이 이게 분명 오를 거잖아요. 내가 골랐는데 당연히 여기 몰빵한 게 맞는 거죠.
그쵸.
근데 이게 아마 아시겠지만 근데 이놈이 꽝이 되면 내 자산이 다 날아가는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것도 왜 우리가 투자는 망할 수밖에 없느냐 이유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람은 그냥 냅두면은 손실은 길게 가져가고 그 수익은 짧게 가져가고 그러니까 먹을 때 조금밖에 못 먹고 깨질 때 많이 깨지고 그리고 심지어 한두 놈의 몰빵을 다 해가지고 거기서 와장창 깨져버리고.
네. 사람의 본성이라는 게 근본적으로 투자 수익을 못 나게 만드는데
네,
퀀트라는 건 그냥 숫자적으로 판단을 하는 거니까 그거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거네요.
일단 내가 그 전략에 개입을 안 한다고 하면은 그 전략은 그냥 기기적으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주가 지수보다는 더 높을 수익을 낼 가능성이 높죠.
퀀트로 하신 그 자산도 수익률이 좋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작년까지는 좋았고요.
네네.
올해는 4월 말까지 그래도 이제 올해 수익률이 플러스 1% 정도 났어요. 그래가지고 깨지진 않았는데 겨우겨우 이제 꾸역꾸역 버티다가 4월 말에 이제 턴 거죠.
예. 올해 4월까지 수익이 1%였어요?
네.
와, 괜찮다.
그 소형주 퀀트가 올해도 정상적으로 잘 돌아갔어요. 네네.
와,
근데 짜증나는 거는 저랑 이제 엇비슷한 전략을 하시는 분은 한일 사료가 들어있었고요. 저는 없었어요. 저는 KC 피드 따위만 들어있었어요. 네네. 예. KC 피드는 70% 올랐고요. 한일산은 10배 올랐어요.
네. 그분은 수익률 장난 아니겠네.
그렇죠. 왜냐면은 예를 들면 이게 우리가 20개 포트폴리오를 짜는데
네.
그럼 이제 100원이 있으면은 한 주식에 5원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 5원짜리가 50원이 된 거예요. 그럼 얘 혼자서 포트폴리오 전체 수익의
그러니까.
40% 이상을 낸 거예요. 나머지 여러 개가 비리비리 거려도 일단 수익이 난 거죠.
네. 너무 괜찮다.
그래서 그 한일산을 놓친 거는 제가 좀 안타깝고요. 그 전략 안 쓴 게 그러니까.
근데,
살짝 단조라서 가지고.
네. 올해 상반기에 모두 다 이렇게 읽고 있는데
네.
오히려 수익 내고 돈을 다 뺐다는 건 엄청나네요.
네, 근데 뭐 그렇죠. 4월 말에 빼는 거 어차피 옛날부터 기정 사실이었고
그렇죠.
네. 이제 5월, 6월에는 별로 안 하고 있죠. 네.
그러면 예. 그냥 일반인, 그러니까 잘 모르는 사람들이 접근하기 좋은 투자법 이런 거는 또 있나요?
저 사실 예를 들면은 가장 수익 높은 거는 진짜 뭐 그 창업을 직접 하거나 아니면 창업한 바로 그 얼리 스테이지 들어가는 게 수익이 압도적으로 가장 높기는 하는데
수익률로서?
근데 문제는 그러네. 일반인한테 액세스가 가장 어렵죠 그게.
맞아요.
예, 그런 큰 단점이 있고요. 근데 사실 뭐 주식 쪽은 뭐 저는 다 좋다고 봅니다. 저는 근데 이제 제가 퀀트 하는 사람이니까, 가성비는 퀀트가 좀 높다고 보고요, 사실. 왜냐면 이제, 할 게 별로 없잖아요, 사실. 뭐, 퍼 PBR, 뭐, 이익 성적을 몇 개 찾아가지고, 돈 뽑아서 사면 되니까. 시간이 별로 안 들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다른 투자법들은 다 성공할 수 있는데, 난이도가 조금 더 높고, 시간을 더 많이 투입해야 된다라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예. 근데, 본인한테 맞는 투자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인터뷰하셨던 분들이, 사실,
네.
이게 성공하는 사람들만 인터뷰했잖아요.
네, 그죠. 네.
근데 어떤 분야나 성공한 사람들은 다 있잖아요.
네.
그럼 이제 모든 사람한테 추천하기는 좀 애매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식
말고
실패한 사람들이 훨씬 많은데
네.
그냥 너도 성공한 사람들은 다 주식했으니까
네.
너도 주식해라라고 추천하실 수 있나요?
아 그렇게는 추천 제가 안 하고 있고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실제로 부동산으로 더 훨씬 더 높은 수익률과 더 많은 자산을 추적하신 분들도 수두룩하게 많거든요, 진짜.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 그 이제 주식과 부동산을 둘 다 잘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하지만
네.
그 중에 하나만 잘하는 사람이 더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그 잘하는 그쪽으로 가야죠, 당연히. 아니 나는 부동산으로 진짜 뭐 매년 뭐 몇십억 벌 수 있는데 주식을 뭐 해요, 그 사람이?
그렇죠.
예.
뭐 주식에 그러니까 퀀트를 많이 하셨지만
네.
퀀트를 특별히 추천한다기보다 그 사람한테 맞는 걸 추천하신다.
그렇죠. 네. 저는 어차피 방구석에 있는 거 좋아하기 때문에 막 밖에 나가가지고 막 임장을 하고 거의 복덕방 가가지고 안녕하세요 하면서 이제 저 집 보일 수 있을까요? 뭐 신랑냐고 이런 거 세이거든요. 진짜 하기 싫어 그거.
황국님이 가끔씩 이렇게 황국의 뭐라 그러죠? 황국 무비쇼. 뭐라고 해야 돼요? 한국의 개인 역할극.
네, 개인 역할극.
뭐, 네, 네. 이런 거 하실 때가 너무 좋아요.
아, 네.
마지막으로 저희 구독자분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아, 제 생각에는 그냥 처음부터 그 전쟁을 포기하는 장수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러니까 나는 절대로 부자가 될 수 없어. 나는 뭐 흙수저이고, 뭐, 예, 뭐 학교가 별로이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예, 뭐 사회가 뭐 별 안 좋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예 처음부터 포기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건 진짜 장수가 전쟁이 나가기 전에, 자, 여러분, 우리는 무조건 깨집니다. 자, 우리 중에서 한 70% 죽을 건데, 알아서 살아남으세요. 라고 하면 똑같거든요, 근데.
그렇죠.
그럼 안 되죠. 이제 가가지고, 아무리 좀 상황이 안 좋다 하더라도, 우리 이미 다 가자! 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근데 그 마인드가 안 되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냥 나는 어차피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근데 사실 그냥 그 수학적으로 뭐 어느 정도를 저축하고 그거 가지고 몇 프로 불리면은 10년, 20년 날에 사실 내가 보기엔 누가나 다 될 수 있거든요, 그게. 네.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믿으시고, 이제 믿으면은 일단 마인드가 좀 바뀌거든요. 그러면은 어떻게 내가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마인드가 바뀔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그 어떻게 그걸 찾아가지고 하면